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8월 달 동안 창세기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우리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앞으로 이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은 지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창세기 21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삶에 매우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또 하나의 근심, 아브라함이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생명을 위협할 때에 사라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였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참 염려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항상 나그네로서 이리저리 남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고, 그의 삶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아내를 빼앗기는 수모를 두 번이나 당했는데,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이 그의 삶에 드러날 때에 그 땅에 있는 이 왕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아브라함과 화친의 동맹을 맺고자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어느 면에서 아브라함의 삶은 이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삶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정의 근심과 걱정거리도 사라졌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애타게 구하던 약속의 아들도 그가 나이 10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땅에 거하면서 항상 조마조마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땅의 거민들이 아브라함의 그 삶을 인정하고 그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삶의 형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일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씩 하나씩 그의 삶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그를 높이고 아브라함을 좋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축복들을 그의 삶에서 누릴 수 있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묻는다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고 연약함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그의 삶에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의 축복은 떨어져 있지 않고 같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축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때에 그 그렇게 쓰일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더 자애로우시고 더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도 긴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가운데에 믿음의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그의 삶에서 받아 누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막 간구하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서 있는지는 정직한 마음으로 살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하면 그것은 정욕을 따라 구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고 15장, 17장, 19장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단순히 아들 하나를 주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손이 땅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그의 후손을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은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아브라함이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첫 번째 징표를 자신의 삶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보는 그 모든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서 한 뼘의 땅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이 온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은 결코 아브라함 자신의 육신의 삶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삭의 후손으로 오게 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 사역을 통하여 온 세상이 누리게 될 그 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축복은 아직 아브라함의 삶에 성취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직도 아브라함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삶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25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연단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축복은 이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은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브라함의 삶은 지금 이 상태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자신의 삶에서 이루기 위해서는 그가 건너야 할 장애물, 그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고 그의 믿음은 더 강해져야 하고 그는 하나님께 더 온전한 사람으로 헌신되는 그와 같은 연단이 그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의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한번 헤아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것으로 다 끝난 것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정말 구원 얻을 믿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기에 충분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지금 우리의 상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다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도 그러했고 우리의 삶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서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시험하고 있습니까? 2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1절에 그 일 후에 라고 했을 때에 이 그 일은 21장에 나오는 일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은 지극히 안정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가 이렇게 삶에 자신의 삶에 참 평안한 그런 삶을 잠시 누리고 있는데 그 일 후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 일 후에 라고 했을 때 그 시간을 우리가 추측해 본다면 이스마엘을 쫓아낸 때는 이삭을 저절된 그 시기였습니다. 저절된 시기가 언제인가? 보통 돌은 분명히 지났을 것이고 한 3살, 4살 정도 지났을 그 시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셨을 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그 모리아 산을 올라갈 때에 번제에 쓸 나무를 이삭이 짊어지고 그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삭은 아직 초등학생 정도 되는 10살 정도 되는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 같고 한 15 정도 지난 그런 청소년 시기에 나이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정확히 몇 살이었는가 하는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일이 있었는 지 한 10년이 더 지난 시점일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2장을 읽으면서 여기에서 몇몇 가지 궁금한 점들을 느끼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말했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는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기자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말해주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로지 아브라함과 이삭 두 사람의 대화만 나오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이 2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나이나 사건들 누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대신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왜 시행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데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셨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에서는 그 시험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잠시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희생 제사로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의 번제를 원하시는 것인가? 라고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 창세기 기자가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신 공양의 제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나중에 생각해 볼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이 말씀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아들 그것도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독자 그것도 백살에 낳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얻은 아들 독자 이삭이 이제 겨우 자라서 청소년이 되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그 백살에 낳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자기의 집안의 일도 돕고 아버지의 친구가 되어줄 만하고 그래서 자신의 집안에 아무 근심 걱정이 없고 이제 자기가 늙어간다 할지라도 자기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흐뭇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21장과 22장의 상황들을 곰곰이 읽어보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참으로 자신이 100살에 얻은 이 이삭을 통하여서 이 100살이 넘고 있는 이 노인이 자신의 아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느끼게 되고 또 그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위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나이 100살이 되어서 이제 자기가 돈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먹고 살 걱정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편안히 죽는 것이겠죠. 그런데 편안히 죽으려면은 또 한 가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피땀 흘려서 일궈온 기업체, 자기의 가업을 이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자기 아들의 것이 되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노인의 소망은 뭔가 하면 이제 자기의 아들이 자라나서 좋은 믿음 가운데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자기 집의 가업을 이어갈 만한 그런 장성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보다도 더 즐거운 일이 없고 그것보다도 더 흐뭇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생각해 보면 이삭은 참 모든 아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이라서 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부모의 기쁨입니다. 그는 부모님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아버지가 자기를 묶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찌르려 한다 할지라도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손에 자신의 몸을 다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있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신앙도 좋습니다. 뒤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삭이 나이가 40세 되어서 결혼하려고 할 때에 리브가가 자기의 신랑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여러분 이삭은 어떤 모습으로 자기의 아내를 맞이합니까? 그가 일이 바빠서 허겁지겁 뛰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는 저녁 시간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삭은 우리가 정말 아들을 원한다면 이런 아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삭이 바로 우리 모두가 원하는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보고 있으면 노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아들이 먹는 것도 좋고 아들이 하는 일도 다 좋아 보이고 그냥 내 모든 걸 내줘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그 아들을 10년 동안 바라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점점 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잊을 만큼 하나님의 위치에 도달할 만큼 이 아들에 대한 사랑과 애정과 신뢰와 기쁨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삶에는 모든 근심거리가 없고 오로지 이 아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충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어떻게 말합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100살에 얻은 내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내 사랑하는 독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서 주었는데 100살에 얻은 이 아들이 신앙도 좋고 착하기까지 하고 겸손하기까지 한 이 아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이 아들이 너무너무 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2장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어떤 위험, 즉 하나님보다 아들의 존재가 점점 더 중요한 자리로 중요한 가치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런 인생의 연약함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시기하겠습니까? 문제는 그 마음이 지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들을 좋아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이 아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더 중요한 존재로 더 자신이 믿고 의지할 그런 존재로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단지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땅에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믿음의 모범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드시고 성장시키셔서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야 할 믿음의 모범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있는 이 문제를 다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심술궂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사역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는 방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그러한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성장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문제를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픔 가운데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 결코 그에게 고통을 주시고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런 시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삶에서는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장애물들,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든지 우리의 정욕을 인해서든지 우리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인해서든지 도무지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루시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즉시로 순종하였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들과 함께 3일을 걸어서 이 모리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사원들을 남기고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모리아 산을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여정은 그냥 편안한 길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 밤부터 그의 삶은 믿음의 싸움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나에게 주신 자녀를 이제는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것일까? 그는 밤새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고 이 명령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는 고민하였을 것이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마침내 그날 밤에 믿음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뭇가지 쪽에서 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여정 중에 이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간다고 말했을 때에 이삭이나 두 사원은 그냥 그런 줄 알고 따라 떠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길을 떠나지만 여러분, 3일 동안 길을 가다 보면 그의 마음 가운데 오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묵묵히 3일 길을 걸어가서 종들을 남겨놓고 아들에게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자기의 아들을 죽이고 불태울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 산을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산을 오르는 동안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이 아들의 질문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라면 통곡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의 아들을 자기의 손으로 죽여서 번제로 드려야 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견디지 못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에게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그가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낸 대답이라고 생각해야 합니까? 순발력이 좋아서 이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이르러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아들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결코 지체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습니다. 단호한 그의 이 행동은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러 그의 손을 제지하고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해 주셔야 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로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의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맹목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무 생각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무조건 따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시키겠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그 성에 자신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중에 악인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일이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하고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그런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그런 행동하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도 그의 신앙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려움을 다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결단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 신앙에 대해서 그의 신앙이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약간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의 신앙의 긍정적인 모습은 아브라함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약속을 그는 다 생각하고 동원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가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날 즉시 일어나서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세여던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는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고 이 말씀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가 아는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생각한 결과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이삭을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그가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를 다시 살리는 그런 이상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고 있는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 대로 그가 행동했는데 그런데 그 행동은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를 그는 다 이루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그는 이 일을 두고 생각하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의 생명을 왜 원하시는가? 그것을 물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아들에 대한 애정이 더 커져가고 있는 자신의 신앙의 이 교묘하고 그리고 은밀한 자기 만족의 이 우상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그는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들에 대한 애정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왜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행동 속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그는 이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장이 믿음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말로만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입으로는 말하는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돈이 더 중요하고 자신의 가족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자신이 의지하고 있는 그것을 결코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은밀한 마음의 바람이 더 중요한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독자라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조금 어렵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더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영적인 지식이 있었다면 그가 결코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이 행동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자기의 아들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여서 자기에게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이해했다면, 그러면 그는 아들을 죽이지 않고도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을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취하기를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이해했다면, 그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드러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에, 자기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보여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신 것으로 인정하고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난 것도 잘못된 것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제사를 온전한 것으로 받으신다는 그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이제 자신의 삶이 자라나는 아들 이삭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를 의지하는, 자기의 아들을 의지하는 상태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을 유일하게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의 순종으로 표현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자리에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는 자기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새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돈도,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가족도, 그 어떤 것도 우상의 지위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삶에 은밀히 내재하고 있었고 은밀히 즐기고 있었던 이 아들의 우상이 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주, 너무 빨리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의 성공 비결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잠깐 봤는데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5초만 생각하고 바로 실행하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제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 가운데 무언가를,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계속 그것을 생각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하면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고 있는 건지,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해서 그런 건지, 그 일을 즉각적으로 행하지 않는 그런 게으름이 저에게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어떤 일은 있는가 하면, 나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일을 멈추고 빨리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지 않습니다. TV 앞에 앉아서 우리가 TV를 보고 있다가 내가 이제 성경도 읽고 뭔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만 하지 TV를 끄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작은 일인데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버리는 일에 있어서나, 경건으로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나,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주자주 깨우치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 일, 그것이 너의 영적인 삶에 유익하지 않으니 이제 그만두어라 하는 신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일들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딱 생각나시면 그 일을 5초만 생각하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이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첫걸음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 삶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자기 연민에 빠져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나는 왜 계속 이 상태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내 삶의 이 틀, 이 습관, 이런 잘못된 형태의 삶을 깨뜨리고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생각한 후에 우리는 벌떡 일어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과 불신앙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하나의 형태를 갖추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불신앙의 삶에 머무르도록 하는 그런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삶에 은밀하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조금씩 자라고 있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악, 하나님보다 자기의 아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아들을 더 기뻐하고 자기의 아들을 바라는 가운데서 장래에 안락한 삶을 꿈꾸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은밀한 우상들을 제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시험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깨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삶의 이 꿈꾸는 몽매한 의식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이겨나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삶을 본받아서 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